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로데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돌보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로데는 장미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므로 그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다라는 어린 요정이 맞으러 나왔다. 그 요정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요정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요정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로데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래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심지어 미쳤다는 모욕까지 받았지만 로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성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어린 이방인 여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라는 의미를 가진 로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4장.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꾸밈없이 그대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너울에 가려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꼭 닮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깨달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진흙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나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끊임없이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 결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정신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고 야위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벼운 어려움을 잠시 겪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거름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부쳐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돼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교의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들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걸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할 산 제사를 말씀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를 본받아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1, 2절에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과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꼭 신앙을 오래 하고 짧게 하고의 차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나 옆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라는 데 요점이 있습니다. 섬김은 바로 은사이고 감격입니다. 분량은 메트로온, 척도나 미터, 함축적으로 제한된 분량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 말이고 나눠주신 메리조라는 말은 할당하다, 부여하다, 배당하다, 분배하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는 낱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같은 낱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 상반절의 말씀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했는데 바울사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일하고 교제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인하여 교제의 약수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울보다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은혜에 기초할 때만 감격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도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가진 감사를 해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면 미신과 우상이 범람하는 우리나라 같은 혼란한 연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각자는 교회의 각기 다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귀중한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도 손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신 것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지체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체는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것이 없이 하나같이 다 요긴한 지체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이죠. 다시 26절에서 27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리켜 지체장애자 또 지체 부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기능을 안 하고 몸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쉼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감지하고 명령함으로 역할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계속 일하는 것들의 역할은 더욱 귀합니다. 자동 기능과 수동 기능이 조화롭게 역할하는 것이 참 요긴하지요. 하나님께서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몸속의 어떤 기관들은 우리가 감지하고 명령해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방심하거나 잠자거나 하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것은 교회 속의 직분 같은 것입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 역할을 해내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인데 자동 시스템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이죠. 심지어 지체의 어떤 것들을 더하는 것들조차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살아있는 몸으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정상적인 성장과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지체들이 하나라도 자신의 역할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각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든가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 은혜라는 말과 함께 각각의 신앙적 그릇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의 차이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조금 뒤에 당부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을 되돌려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서 14장 1절 3절입니다. 겸손을 가질 필요를 가르칩니다. 중요한 지체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상반절이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인간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폄론하게 되는 것은 직분자에게 경계되어야 할 위험 요소인 겁니다. 자신의
은혜를 사장해 버리는 것이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장애이지만 자신이 가진 믿음이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데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주신 것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귀중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긴 종의 성실치 못함에 대한 두려운 경고를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하셨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9절이죠. 그러므로 적은 역할이라고 불성실한 것도 역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섬김의 자세가 연이어 나타나는데 세부적인 역할로서의 반복된 내용은 접어두고 섬김 속에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거룩함으로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인데 여기는 연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했는데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누가복음 1장 39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는 부지런함이 빨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일과 직분은 무엇보다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1절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체이며 그러므로 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신의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생산하여 하나님의 나를 기약하는 저와 지체된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지면 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황폐하게 만든 원수들이 그들의 오락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슬픈 상황이지만 이 시편 끝부분에는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역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 탄생한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그리스에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역사가 그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정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하 가운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바벨론과 그 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주의 인자한 사랑 다니엘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